미국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처음으로 전쟁 범죄자로 규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그가 전쟁 범죄자로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의 답변은 우크라이나 안에서 일어나는 야만적 폭력 장면을 본 뒤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키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과는 별개로 전쟁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절차는 국무부가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는 이날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끔찍한 파괴와 공포를 야기하고 있다며 아파트 건물과 산부인과 병동을 폭격하는 등 잔혹 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세계가 분노할 일이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궁 대변인은 국영 타스 통신에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의 폭격으로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사라진 마당에 그런 수사는 용납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군사적으로 덜 효과적이면서 더 많은 민간인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낡고 정밀하지 않은 무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오늘 최신 정보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군이 목표 달성이 늦어지고 우크라이나 영공 장악에 실패하면서 예상보다 더 많은 스탠드오프 공중미사일 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군사적으로 덜 효과적인 무기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스탠드오프 공중발사 무기는 우표물에서 가깝지 않은 거리에서 있는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무기를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조종사가 적의 보복공격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영국 국방부는 지난 15일에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지속되고 있는 병력 손실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추가 병력을 소집하고 있다는 정보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지난 11일 점령한 뒤 구금했던 우크라이나 남동부 메리토폴시 시장이 석방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군에 의해 납치된 메리토폴시의 이반 페도로우 시장이 석방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이날 석방 사실을 확인하면서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페도로우 시장과 통화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매우 기뻤다고 말했고 페도로우 시장은 자신을 버리지 않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들은 우크라이나 관리를 인용해 페도로우 시장에 대한 석방 대가로 러시아군 포로 9명을 석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국가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중국의 국영 휴대전화 사업자인 퍼시픽 네트워크에 미국 내 영업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FCC는 어제 발표문에서 해당 기업이 미국의 통신을 감시하고 방해할 수 있는 중대한 국가안보와 법집행상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업체가 미국에서 영업하는 동안에는 이 같은 위험을 제거할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FCC는 또 해당 업체가 규제당국과 의회에 진실성과 신뢰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FCC는 지난해 10월 유사한 이유로 중국의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차이나텔레콤 자회사에 미국 내 영업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에 FCC 허가를 제한하는 보안장비 법안에 지난해 11월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FCC가 금지 목록에 올린 기업의 제품을 검토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되면 미국 통신회사들은 FCC 기금으로 해당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온두라스 대법원이 불법 무기와 마약 밀매 연루 혐의로 체포된 호안 올란도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인도를 결정했습니다. 온두라스 대법원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권을 배정받은 판사가 요청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지검은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최근 수년간 마약 밀매자의 밀수품 보호를 대가로 정치자금을 모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의 부인 안나 가르시아 씨는 이날 법정을 떠나면서 궁극적으로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확신한다며 자신의 남편은 사면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미국 사람들은 봄날의 불청객이라고 불리는 꽃가루 날림을 대비하는 상비약을 점검합니다. 꽃가루 때문에 기침하거나 콧물이 쉴 새 없이 흐르는 등의 알레르기 반응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꽃가루 날림 상황이 더 빨리 시작되고 더 길어지고 더 심해질 것이라는 새로운 연구 보고서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과학전문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린 미시간 대학의 앨리슨 스타이너 교수팀의 연구입니다. 앞으로 꽃가루 날림 시기가 40일 정도 앞당겨지고 그 양은 연간 최대 250%까지 늘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지구 온난화 또 그로 인한 기후 위기가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겨울은 짧아지고 따뜻한 봄날이 길어지면서 꽃이 수분하는 그 시간과 양이 늘어났습니다. 고온에 건조해진 기후는 지역마다 나무종에 따라서 서로 기간을 달리하던 이 수분 활동을 겹치게 하는 결과를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꽃가루 관련 활동이 왕성해지는 그런 원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파악하고 있는 꽃가루로 인한 호흡기 이상 반응 경험자는 2,400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새 보고서는 앞으로 꽃 알레르기를 경험하거나 또 증상을 더 심하게 겪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고요. 공중보건 비상사태 수준으로 심각해지고 또 상당 수준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통 행진곡의 가사를 쓴 여류 시인입니다. 줄리아 와드하우시를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3월 18일 금요일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나 눈 내립니다. 서쪽은 평안북도와 자강도를 중심으로 비나 눈 내리고요. 동쪽은 거의 대부분 지역에 비눈이 계속됩니다. 눈의 양은 함경남도, 강원도 쪽이 많습니다. 최대 30cm까지 19일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눈비와 강한 바람으로 기온도 떨어집니다. 금요일 아침 가장 기온이 낮은 곳은 삼지연, 장진입니다. 영하 12도고요. 희산이 영하 6도, 중강 영하 6도, 청진이 영하 2도, 함흥이 영하 1도입니다. 신의주 0도, 평양 2도에서 아침을 시작하고요. 원산이 1도, 장전 2도, 개성과 해주가 5도입니다. 낮 기온 장진이 가장 낮습니다. 영하 2도까지만 오르겠고요. 삼지연이 영하 1도, 희산 3도, 청진 2도, 원산 장전이 4도에서 5도 사이입니다. 상대적으로 서쪽이 기온이 높습니다. 중강이 7도, 신의주가 6도, 평양 9도, 개성이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 쪽으로 강한 바람이 일고 파고도 높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종일 가끔 비나 눈 내리겠고요. 서해도 흐리고 가끔 비 내리는데 물결은 동해상 앞바다 쪽은 1에서 2m, 먼바다는 3.5m까지 일겠고 서해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는 2.5m까지 오후에 물결이 더 높아지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러시아군이 민간인 수백 명이 대피했던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한 극장 건물을 폭격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혔습니다. 온두라스 법원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의 신병 인도를 결정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지만 미국과 서방을 공격할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제 4주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민간인들의 희생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자, 최전방 도시의 하나죠. 남부 마리우폴 상황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남부 아조프해로 이어지는 주요 전략 거점 지역인 마리우폴에서는 러시아군의 침공 4주차를 맞은 17일에도 러시아군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날 밤에는 민간인 대피 장소로 사용되고 있던 3층짜리 극장 건물이 폭격됐습니다.
네, 민간인 대피 장소라면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얼마나 있었습니까?
네,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수백 명이 건물 안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바딘 보이첸코 마리우폴 시장은 16일 밤에 발표한 성명에서 적어도 1,000명 넘게 건물 안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민간 인공위성 업체인 맥사가 지난 14일에 촬영한 사진을 보면요. 극장 건물의 앞과 뒤 두 곳에 하얀색의 큰 글씨로 어린이들을 뜻하는 러시아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네. 자, 피해 규모, 사상자 수는 알려졌습니까?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사상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공습으로 극장 건물 일부가 크게 무너졌는데요. 마리우폴 시 당국자들은 잔해로 극장 입구가 파묻혀 있는 데다가 주거지역에 대한 공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상자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다른 민간 지역에도 이 공습이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마리우폴 시 당국에 따르면 여성과 어린이 등 민간인들이 대피해 있던 수영장 단지에도 러시아군이 폭격을 가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상자 수는 역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보이첸코 마리우폴 시장은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습을 규탄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는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러시아는 공습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러시아군이 건물을 공격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그곳 민병대인 아조프 대대가 이 건물을 폭파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의 전쟁 범죄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네, 러시아의 주거지역 공습으로 민간인 피해가 커지면서 러시아가 제네바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전쟁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16일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설명 없이 푸틴 대통령이 전범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16일 러시아의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러시아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정부의 제소로 재판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 직후에 이 ICJ에 러시아가 제기한 집단학살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판결을 요구했는데요. 조안 도어나 휴 ICJ 소장은 이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자행하고 있는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판결은 어떻게 내리게 되는 겁니까?
네, 판사 15명의 투표로 진행됐는데요. 13명의 다수 찬성으로 결정됐습니다. 반대한 2명의 판사는 중국과 러시아 출신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러시아가 군사행동의 근거로 삼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집단학살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면서 러시아의 군사행동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예, 이 ICJ의 결정은 구속력은 있는 겁니까?
ICJ의 판결은 법적인 구속력은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이 ICJ의 결정을 따를 가능성이 희박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군사 행동에 대한 판결이라는 상징적 가치는 있다는 평가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ICJ의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승리라고 환영했는데요. 그러면서 ICJ의 결정을 무시하면 러시아는 더 고립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국가부도 위기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미국, 유럽,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면서 러시아는 채무 불이행, 디폴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16일까지 지불해야 할 국채 이자만도 약 1억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걸 갚지 못하면 국가가 부도에 처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30일간의 유예 기간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채권 이자를 갚는다고 해도 또 원금 만기일이 곧 도래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현재 이를 처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채권 이자는 갚았습니까?
네, 앞서 러시아는 서방 제재를 이유로 해서 자국의 화폐로 지급하겠다고 주장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날 달러화로 이자를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서방의 제재로 여러 외국 은행들에 동결돼 있기 때문에 지급 능력이 러시아에 있지 않고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미의 온두라스가 있죠. 이 온두라스의 전직 대통령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온두라스 법원이 16일 후안 올란도 에르난데스 전 온두라스 대통령의 신병을 미국에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마약 범죄 연루 혐의를 들어서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의 신병을 요구해왔습니다.
예,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네,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검찰은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마약 밀매업자들의 거래를 보호하는 대가로 정치 자금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미국 사법당국이 이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미국과 무슨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신병 인도를 요구하는 거죠?
네,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온두라스를 거쳐서 대량의 마약을 미국에 밀반입했다는 혐의 때문입니다.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의 동생도 이미 지난해에 미국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동생도 미국 마약 밀반입 범죄에 연루되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미국 검찰은 국가 차원에서 후원한 마약 밀매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난 게 오래되지 않았죠?
네, 지난 1월에 퇴임했습니다.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처음 대통령직에 올라서 연임에 성공했는데요. 미국 사법당국은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한 달 뒤에 온두라스 정부에 그를 체포해서 신병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온두라스 사법부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인 거네요. 자,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온두라스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요. 에르난데스 변호인 측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예,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 측은 이런 혐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온두라스에서 쫓겨난 마약 밀매업자들이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혐의를 씌운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의 부인인 아나 가르시아 여사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자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정부의 인도 요구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 무장 조직 IS에 대한 평가가 다시 나왔다고요?
네, 케네스 프랭크 맥켄지 미 중부군 사령관이 이번 주 상원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보고를 종합해보면 ISK, 이 IS 호라산이 아프가니스탄 안에서 세력을 확장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미국과 서방을 공격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미국과 서방 국가 등 외부 목표물을 공격할 능력은 아직 뭐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맥켄지 사령관은 IS가 물론 아프간 수도 카불 같은 곳에서는 지난 몇 달 동안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서방을 겨냥한 테러는 아무리 빨라야 12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릴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지난해 나왔던 전망하고는 다른 분석이네요.
네,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들은 지난해 10월에 아프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IS 연계 세력 ISK가 적어도 6개월 안에 서방과 미국을 공격할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경고했었는데요. 하지만 매치킨지 사령관이 이 전망을 수정한 겁니다.
네, 이 ISK가 서방 세계를 겨냥한 테러를 우선순위에 놓지 않은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매킨지 사령관은 ISK가 현재 대부분의 자원을 아프간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유엔이 공유한 정보 보고에 따르면 ISK는 영토 확장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아프간 동부에 제한적인 근거지를 마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서방 정보기관들과 구호단체들은 ISK가 아프간 외부로 조직망을 확대하려고 시도하는 징후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지금 ISK, IS 호라산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네, 정보당국에 따르면 미군 철수 이후에 거의 두 배로 커져서 약 4천 명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주로 아프간 동부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탈레반 정권은 ISK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고 있지만 별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국방부에서도 지난달에 아프간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냈었죠.
네, 미국 국방부 감찰관실이 아프간 등 중동 지역을 관장하는 이 미 중부사령부 그리고 국방정보국 등의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보고서에는 지난해 8월 미군이 전면 철수한 후에 지난 6개월 동안 아프간에서 부상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을 분석했었습니다.
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보고서는 IS와 알카에다가 아프간에서 조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미군과 연합군이 철수한 후에 아프간이 다시 테러 분자들의 온상이 될 거라는 우려와는 달리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이들 테러 조직이 아프간을 발판 삼아 서방을 공격할 단계는 아니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네. 맥킨지 사령관이 상원 청문회에서 또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전면 철수한 이후에 아프간의 테러 조직들을 감시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지만 매우 힘들어졌다고 보고했고요. 또 철군 이후에 한 번도 아프간 내 목표물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년 3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6차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애틀랜타 총격 참사 1주기를 맞아 미국 주요 도시에서 아시아 혐오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정부가 휘발유세 면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연준이 16일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마친 후 성명을 내고 현재 0에서 0.25%인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대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했던 때가 지난 2018년 12월이니까요. 3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동안 금리 인상이 없었던 이유가 뭐죠?
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된 건 지난 2019년 7월입니다. 당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국제 경기 둔화 전망과 더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2020년 3월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시작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예, 그러다가 왜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돌아서게 된 걸까요?
네, 경기 침체로부터 미국 경제가 회복하면서 이에 따른 가파른 물가 인상, 즉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통 경제 상황이 좋으면 연준은 경기가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는데요. 금리가 오르면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더 높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금리 인상이 이번 한 번에 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연준은 올해 6번 남은 FOMC 회의 때마다 금리를 올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이 이날 공개한 점도표, 그러니까 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지표를 보면 올해 말까지 금리가 최소한 약 1.9% 상승한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자, 이 말은 이번 인상을 포함해 총 올해 7번의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음을 예고한 겁니다. 연준은 또 2023년 12월에는 금리가 2.8%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최소한 3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연준의 이런 금리 인상 계획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요?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이 예상보다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인플레이션 상황이 반영됐다는 분석인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가 더 높은 금리를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하다는 자신감을 나타내면서 연준의 목표인 인플레이션 연 2%로 낮추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뭐 결국엔 인플레이션이 무엇보다 먼저 해결된 문제인 거군요.
맞습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물가 안정을 회복할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은 우리가 원하는 노동 시장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물가 안정 없이는 고용 극대화를 지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일자리 성장세는 견고하고 실업률도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연준이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도 내놨다고요?
예, 연준은 올해 물가 상승률이 4.3%로 마감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작년 12월 전망치 2.6%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연준은 또 올해 경제 성장률은 작년 12월 4% 성장해서 이번엔 2.8% 성장으로 하향 수정했습니다.
네. 자, 연준이 금리 인상 말고 또 예고한 변화가 어떤 겁니까?
예, 파월 의장은 5월에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대차 대조표 축소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차 대조표 축소는 자산이나 부채, 자본 등이 적힌 표를 말하는데요.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는 건 연준이 보유한 자산을 줄인다는 말입니다. 연준은 기관 부채나 주택 저당 증권의 보유를 줄임으로써 양적 긴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네. 자, 이것 말고도 미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뭐가 있을까요?
예, 많은 경제학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의 잠재적인 경기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준도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인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매우 불확실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만들고 경제 활동이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 경기 침체가 길어지진 않을까요?
연준은 장기적인 경기 후퇴 가능성은 작게 평가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내년에 경기 후퇴 가능성이 특별히 높아진 것은 아니다라며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소된 한편 더 많은 미국인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고 있고 임금 상승 압력이 완화됨에 따라 올해 말에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아시아계 증오 범죄로 미국인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입니다. 애틀란타 총격 사건이 일주기를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미 남부 조지아주 애틀란타 시내에서 16일, 1년 전 발생한 애틀란타 총격 사건의 희생자들의 기리는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Stop AAPI Hate 등 시민단체들의 주도로 열린 이날 추도식에는 2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아시아계 혐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네네. 이 애틀랜타 총격 희생자들의 추모 물결에 다른 지역들도 동참을 했다고요?
예, 이날 추도식은 아시아계 여성들의 정의를 위해 침묵을 깨자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애틀랜타를 비롯해서 휴스턴과 디트로이트 등 10여 개 도시에서 같은 주제로 동시에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1년 전 애틀랜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건을 되짚어 볼까요?
예, 작년 3월 16일 조지아주의 최대 도시인 애틀랜타 일대에 스파와 안마업소 등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총 8명이었는데요. 한국인 여성 4명을 포함해 아시아계 여성 6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현지 아시아계와 한인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현지 경찰이 롱 씨가 성중독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을지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혐오 범죄 혐의가 추가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고요. 이 사건 이후 미국 곳곳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네, 용의자 롱 씨에 대한 재판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용의자는 10대 백인 남성인 로버트 애런 롱 씨인데요. 작년 7월 롱 씨가 범행을 저지른 체로키 카운티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요. 또 다른 범행지인 풀턴 카운티 검찰 측은 롱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히면서 롱 씨에게 혐오 범죄 혐의를 추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롱 씨에 대한 공판은 다음 달로 예정돼 있습니다.
예, 16일 추도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인사들의 그 면면을 보게 되는군요.
네, 안드레 디킨스, 애틀랜타 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연설했고요. 사건의 희생자 고 유영애 씨의 아들 로버트 피터슨 씨가 연단에 올라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흑인 아버지와 한국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피터슨 씨는 애틀랜타 총격은 인종이 동기가 된 사건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우리 어머니는 아시아계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범행의 표적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서서 이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자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조 바이든 대통령도 애틀랜타 총격 일주기를 맞아서 성명을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사건의 충격에서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준 희생자와 가족, 애틀랜타 공동체의 경의를 표한다고 밝히고, 이 희생은 반아시아 감정, 성별을 위한 폭력이라는 미국의 오랜 잔재를 상기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 행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해 많은 행정 조처를 하고 있다며 의회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아시아계 혐오 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선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가 커졌고요. 아시아계를 겨냥한 폭력 등 관련 범죄가 급증했는데요. Stop AAPI Hate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에서 작년 말까지 아시아계 미국인을 겨냥한 증오 범죄는 11,0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에서 물가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 바로 휘발유 가격 상승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AAA 발표에 따르면 16일 현재 일반 등급 휘발유의 갤런당 평균 가격은 4.305달러입니다. 한달 전인 평균 가격 3.514달러보다 20% 이상 오른 거고요. 1년 전 평균 가격인 2.87달러보다는 50% 가까이 오른 겁니다.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살펴보면 에너지 가격, 특히 휘발유 가격이 전년 대비 38%나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저뭐 휘발유 가격은 지역별로도 천차만별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예.
제일 비쌉니까?
주로 서부 지역 휘발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비쌉니다. 가장 비싼 곳은 캘리포니아주인데, 자, 16일 현재 일반 등급 휘발유의 갤런당 평균 가격은 5.772달러입니다. 네바다주도 5달러를 돌파했고요. 워싱턴주는 4.736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뭐좀덜 비싼 지역은 어딥니까?
예, 중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습니다. 텍사스와 콜로라도, 미네소타 등에 주는 대부분 갤런당 3.8달러 이상, 4달러 미만의 가격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고요. 그 전에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쌌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예, 지난 2008년 7월입니다. 당시 일반 등급 휘발유의 갤런당 평균 가격은 4.11달러였는데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이는 현재 갤런당 5.3달러에 해당하는 가격입니다.
예,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요, 가구당 그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늘어날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예, JP모건 펀드의 데이비드 켈리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만일 이 휘발유 1년 평균 가격이 갤런당 4.2달러에 이를 경우 이는 일반 가구에 1,0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부과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주별로 또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고요?
예, 주별로 부과하고 있는 휘발유세를 면제하는 방안입니다. 일부 주의 주지사 그리고 주의회가 이런 움직임에 나서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메릴랜드 주의회는 휘발유세를 30일 동안 면제하는 법안을 신속 처리한 뒤 이를 래리 호건 주지사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호건 주지사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직접 긴급 면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른 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조지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많은 사안에 있어서 아주 대립을 보이고 있지만 주 하원이 5월까지 휘발유 세금을 면제하는 안에는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습니다. 예, 플로리다 주의회는 오늘 10월부터 휘발유세 면제를 시작하는데 합의를 했는데요. 뭐 이런 움직임이 보이는 것은 이들 외에도 알래스카, 콜로라도, 뉴저지, 미주리, 뉴욕, 펜실베니아 중 등도 있습니다.
네. 자, 주별로 부과하는 이 휘발유세 어느 정도입니까?
네, 월드 파퓰레이션 리뷰 닷컴에 따르면 미국 주별 평균 휘발유세는 갤런당 약 29센트입니다. 펜실베니아가 갤런당 약 59센트로 가장 높고요. 이외에도 캘리포니아 53센트, 워싱턴 약 52센트 등으로 평균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은 알래스카로 갤런당 10센트가 채되지 않습니다.
예. 자, 각 주,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휘발유세를 통해서 걷는 이 세금의 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네, 싱크탱크 어반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주와 지방 정부는 휘발유 세금을 통해서 52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대부분 도로와 버스, 지하철 시스템 등 교통 부문에 투입됐습니다.
네. 자, 일부 주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이 휘발유세를 면제해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예, 콜로라도와 미네소타, 미시건 등 6개 주의 주지사가 연방의회에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갤런당 18.4센트의 세금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의회 내에선 이 같은 방침에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속화된 휘발유값 상승이 위기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에 일부는 이를 통해 확보된 세금은 도로와 교량의 예산이 지원하는 고속도로 신탁기금의 주요 세원인 만큼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 이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종이 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애창되는 전통 행진곡 중 하나, Battle Hymn of Republic, 공화국 전투 찬가입니다. 이 시간에는 새로운 가사를 붙여 이 곡을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행진곡으로 만들어 놓은 여류 시인 줄리아 와드 하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는 군인들의 행렬이 대륙 곳곳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북쪽에서 온 병사들도 있고 노예제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만의 나라로 분리돼야 한다는 남쪽의 병사들도 있습니다. 싸움은 여름에도 겨울에도 계속됐습니다. 여름에 태양이 불처럼 뜨거워도 찬 겨울바람으로 눈발이 얼굴을 때려도 이들은 행진했습니다. 미국은 노예 해방과 합중국 분열을 막기 위한 처절한 내전, 즉 남북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4년이나 계속됐습니다. 수많은 전투가 벌어지고 땅도 사람도 파괴됐습니다. 젊은 병사들에 얽힌 많은 이야기도 등장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군인, 영웅적인 군인, 그리고 고통과 죽음 등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에는 싸움터에 나가면서 부르는 군가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는 어느 것보다 북군의 정신과 사기를 북돋아주는 행진곡이 있었습니다. Mine eyes have seen the glory of the coming of the Lord. He is trampling out the vintage where the grapes of wrath are stored. He has loosed the fateful lightning of his terrible swift sword. His truth is marching on.
바로 배틀힘 전투 찬가입니다. 오데타의 노래로 듣고 계시는 이 군가의 가사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종교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던 곡에 가사로 쓰일 시를 지은 사람은 바로 줄리아 워드 하우였습니다.
1861년 수도 워싱턴 DC. 눈비가 내리고 질척거리는 겨울 날씨에 이곳에는 수만 명의 군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군병원은 부상병으로 가득 찼고 포토맥 강만 건너면 주가 다른 버지니아에서 여전히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분위기 속에 줄리아 와드 하우는 호텔에서 지친 몸으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북군 병사들을 만나보려고 먼 길을 찾아온 그녀였습니다. 작가이자 사회개혁운동가이기도 한 그녀는 눈에 어른거리는 지친 군인들의 모습과 부상자들의 아우성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약간 잠이 들어있을 때도 고통스러워하는 병사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사들은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는 그녀도 알고 있는 행진곡이 있었습니다. 그 행진곡은 노예제 반대 투쟁을 하다 숨진 존 브라운을 노래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시신이 무덤에서 흙으로 변해갔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줄리아는 1819년 뉴욕에서 부유한 은행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줄리아는 개혁운동가이며 시각장애자 교육 전문가인 새무엘 그리들리 하우와 결혼했습니다. 이들은 결혼 후 보스턴에서 살았습니다. 줄리아는 다섯 자녀를 키우면서도 여러 권의 시집을 냈습니다.
줄리아와 새뮤엘은 미국의 노예제 폐지를 위해 함께 싸웠습니다. 이들은 커먼웰즈라는 신문을 발행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전파했습니다. 줄리아는 존 브라운과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다 같이 흑인을 노예로 부리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줄리아는 브라운처럼 폭력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원치 않았습니다.
1859년 존 브라운은 오늘날 웨스트버지니아주의 하퍼스페리라는 곳에서 노예 폐지를 위한 무장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브라운은 그곳에 있는 무기공장과 군수품 창고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운의 공격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브라운은 체포돼 반역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고 결국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한편 남부에서는 존 브라운이 영웅이 됐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노래로 전파됐습니다. 병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도 이 노래였습니다. 줄리아 와드 하우도 이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운을 묘사한 가사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의 호텔방에 누워 씨름을 하고 있던 줄리아의 머릿속에 갑자기 병사들의 행진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어 새로운 가사로 쓰일 시 어휘들이 떠올랐습니다.
머릿속에서 시의 구절이 저절로 떠오르자 나 자신도 놀랐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떠오를 때까지 침대에 꼼짝 않고 누워있었다. 그 다음에는 벌떡 일어났다. 즉시 정리하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가 사라질까 봐 서둘러 종이와 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시를 적어 내려갔다.
Mine eyes have seen the glory of the coming of the Lord. He is trampling out the vintage where the grapes of wrath are stored.
주님께서 재림하는 영광 내 눈에 보이네. 재어두신 분노의 포도 짓밟으며 오시네. 공포의 검 휘두르며 운명의 번개 내리시노니 주님의 진리가 오나니.
나는 마지막 절까지 써내려갔다. 그제서야 다시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다. 나는 무언가 중대한 일이 나에게 벌어진 것으로 느껴졌다.
당시 미국의 저명한 월간 잡지인 애틀란틱 먼슬리는 하우 여인이 쓴 시를 4달러에 샀습니다. 그리고 1862년 이 시를 잡지에 실었습니다. 하우의 시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훌륭한 행진곡에 딱 어울리는 어휘들이었습니다. 유니온 아미, 즉 북군 병사들은 이 시를 가사로 붙여 행진곡으로 불렀습니다. 새로운 가사를 붙인 이 곡은 The Battle Hymn of the Republic, 즉 공화국 전투 찬가라는 의미의 공식 행진곡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줄리아 와드 하우는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에브러햄 링컨 대통령도 그녀를 백악관에 초대했습니다. 백악관 만찬이 끝나고 사람들은 전쟁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우울해졌습니다. 북군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Battle Hymn of the Republic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우 여사와 링컨 대통령도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던 링컨 대통령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몰몬 대합창단이 부르는 마지막 부분 들어봅니다.
1865년 북군의 승리로 남북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줄리아 와드 하우는 사회개혁운동에 참여했습니다. 하우는 참정권을 비롯해 남녀동등권 운동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1868년에는 뉴 잉글랜드 여성클럽을 설립하고 교육과 경제의 동등한 권리를 위해서도 투쟁했습니다. 하우는 30년 이상 이 클럽의 회장으로 활약했습니다.
줄리아 와드 하우는 평화운동에도 가담했습니다. 1870년 그녀는 세계 여성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각종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여성총회를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그 다음 해 하우는 국제여성평화협회를 설립하고 회장이 됐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그녀는 계속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슈들에 관한 책을 저술하고 강연을 다녔습니다.
그러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나와 그녀의 시 낭송을 들었습니다. 줄리아 워드 하우는 1910년 9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베를 힘 오브 더 리퍼블릭은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통적 노래 중 하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처음 누가 이 곡을 썼는지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가사를 지어 이 곡을 유명하게 만든 줄리아 와드 하우의 이름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미국에서 애창되는 행진곡 베를 힘 오브 더 리퍼블릭의 가사를 쓴 줄리아 와드 하우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foot, 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어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봤습니다.
Every time I explain things to my wife, I wind up putting my foot in my mouth.
How long have you been married? She's probably used to that by now.
Every time I explain things to my wife, I wind up putting my foot in my mouth.
아내에게 어떤 것을 설명할 때마다 실언을 합니다. Put one's foot in one's mouth. 발을 입에 넣다. 그러니까 실언, 말실수를 하다 이런 뜻입니다.
How long have you been married? She's probably used to that by now.
결혼 생활 얼마나 했어요? 그녀는 아마도 이제는 적응했을 거예요. 발이 사용된 또 다른 표현입니다.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I got off on the wrong foot when I suggested we work overtime.
I know. Nobody likes to work late on Fridays.
I got off on the wrong foot when I suggested we work overtime.
내가 우리들 시간 외 근무를 제안했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잘못 시작한 거죠. 시작을 그르친 겁니다. Get off on the wrong foot. 틀린 발을 내려놓다. 그러니까 첫 발을 잘못 디뎠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런 표현입니다.
I know. Nobody likes to work late on Fridays.
알아요. 아무도 금요일에 늦게까지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wrong foot이 아니라 right foot, 오른발이 들어간 대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I start a new job in a new office with new people.
That's a big deal. I mean, we've all been working from home for more than a year.
Tell me about it. It feels strange to wear a suit. But with my new job, I really want to start off on the right foot. Today I start a new job in a new office with new people.
오늘 나는 새 일을 시작해요. 새 사무실, 새로운 사람들.
That's a big deal. I mean, we've all been working from home for more than a year.
대단한 일이네요. 내 말은 우리 모두 집에서 1년 넘게 일했잖아요.
Tell me about it.
그렇죠. Tell me about it. 이 표현은 그러게 말이야, 내 말이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해달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말에 공감할 때 쓰는 표현으로 Tell me about it. 내 말이 이런 뜻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t feels strange to wear a suit.
정장 입는 게 이상해요.
But with my new job, I really want to start off on the right foot.
그러나 새 직장, 나는 정말 오른발, 맞는 발로 출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꿰고 싶다는 말입니다.
To start off on the right foot. If something starts off on the right foot, it means it starts off in a good way.
만약 어떤 일이 starts off on the right foot, 오른발, 맞는 발로 시작했다면 이것의 의미는 좋은 쪽으로 일이 시작된 겁니다. Get off on the right foot. 출발이 순조롭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발이 사용된 또 다른 표현입니다.
Did you try the big roller coaster?
No, I got cold feet.
Did you try the big roller coaster?
그 큰 롤러코스터 탔어요?
No, I got cold feet.
아니요, 갑자기 무서워서 못 탔어요. Get cold feet. 차가운 발을 갖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얼음이 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 got cold feet. 이 표현은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막상 그 순간이 되니까 무서워서 얼은 거죠.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는 롤러코스터를 탔는지 물었는데 No, I got cold feet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래 타려고 계획했었는데 막상 타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못 탔다. 이 표현을 I got cold feet 겁먹었어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